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일곱 구절의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사역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4주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에 대하여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들인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구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막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에 도착했을 때 많은 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이미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을 다 같이 놓고 그 기도를 협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과 위대한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그 지역 태생으로서 예수님의 명성을 통하여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58장과 6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나사렛 회당 안의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이 전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다섯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와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힘과 진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숙달된 언어와 언변 그리고 논리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자한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분의 깊은 지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껏 어떤 사람도 그분처럼 말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님을 향한 감탄은 그리 길게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꼭 그들은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로 행하라 하니라. 그리고 24절에서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은 주님께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대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이방인을 대하셨던 예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랍다 또는 사르밧이라고도 하는 곳의 과부와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었습니다. 그 두 예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들로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회중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예시 속 두 이방 사람들처럼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져 있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치하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J.C. 라일의 말을 인용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마음에 있기보다는 영적 왕국이 될 거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승리는 세상적 적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닌 죄악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그들을 로마의 힘으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요점으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않았던 이유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과 외모, 목소리, 유대관계 그리고 성격을 알고 친숙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익숙함이 난 무관심과 익숙함이 무관심과 무시를 낳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분을 회당에서 내쫓고 그분을 동네 밖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터 떨어뜨려 죽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움츠리거나 숨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러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알려지는 호수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요르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는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누가는 31절에서 주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나사렛은 해수면 370m의 높은 고지에 위치하였고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210m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고지대인 나사렛에서 저지대인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번성한 어촌이었고 남동쪽으로는 10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데가볼리와 가까웠고 또 동쪽으로는 빌립의 영지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곳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가버나움이 나중에 주님의 동네로 표현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네 개의 복음서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 바로 회당에 들어가지 않으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면서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을 부르셨고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세베대아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와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주님은 거절당하셨지만 가버나움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오늘 나를 말씀에서 세 가지 중요 요점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안에 주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두 번째,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 이렇게 세 가지들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포인트는 가르침 안에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4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늘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돌아가셨고 31절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혼자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사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며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신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께 함께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저 한 안식일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 안식일들에서도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데이즈라고 복수형이 쌓였기 때문에 이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과 17절을 보시면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13장 13절,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규칙적으로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주님은 유다 지파에 속하기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는 회당을 주관하는 자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는 자주 구분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고향 회당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나사렛 회당에서는 오직 한 안식일에서만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 그분은 쫓겨났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인, 농인, 노동자들, 장인, 어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며 시편을 찬양하고 또 쉐마를 난독하고 18개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테필라라고 부르는 18개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예언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설교를 열등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을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사렛 회당에서는 이 아론의 축복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끌려나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중 사람들은 이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갈릴리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32절에서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놀랍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A.T. 로버슨이 표현한 대로 그곳의 회당들은 회중인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고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에 큰 방망이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마치 천둥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간타한 것처럼 그들의 모든 감각이 놀라움 때문에 말이 되는 듯 했을 것입니다. 왜 가버나움의 회중 안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겠습니까? 그 이유는 32절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권위와 권능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가 있지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지만 권위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무엇입니까? 권위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나 분쟁을 결정, 판단 또는 해결하는 힘, 관할권 또는 통제, 명령 또는 그것을 결정한 권리라고 정의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입헌 군주제에서는 그 군주는 권위는 있지만 권력은 가지지 않습니다. 군주는 서면을 통해 서면 또는 관습법, 판례, 조리 등과 같은 불문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힘, 권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할 수 있거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무장 강도는 힘은 있지만 그 권력은 거기에 권력은 없습니다. 절대 군주와 독재자 또는 경찰은 권위와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분은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권위와 권력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도 역시 산상설교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라. 주님께서는 권유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그분의 따뜻한 말과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매력에 사로잡혔고 그것에 감동하였습니다. 그 회중 안에 모인 사람들은 그분의 진리와 권위, 권능의 증인들입니다. 그 어떤 자들도 주님과 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이전에 활동한 많은 설교자들도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가르침과 같은 자들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확실히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칠 때 주님과 같은 권위와 권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용하여 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인용하여 말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권위가 있다고 알려진 그들을 인용하는 것을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권위가 인정된 어떤 글들이나 참고서적을 인용하시거나 성경학자들도 주석가들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청중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람과 경탄에 사로잡힐 수 없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1세기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약학자인 찰스 코알레스는 그의 저서 산상수용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서 그들의 전임 1세기 유대인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에서 그들 전임 랍비들의 권위에 근거하여 가르쳤다. 예루살렘 탈무드 랍비 히렐이 하루 종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하여 강의하였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전임자 스마야와 압탈리온의 권위를 인용하기 전까지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켄트 휴스 박사님은 더 유용한 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시의 교사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권위 있는 말들을 인용하기를 좋아했다. 예를 들어 알 엘리저는 탈무드에서 나는 내 평생에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듣지 아니한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알 요한왕과 비 자카이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일련의 참고자를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 힐러와 알 알작 등도 역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것은 2차적인 신학이었다. 엉키고 섞인 재미없고 따분하고 하찮고 무기없는 율법주의자들의 신학이었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하로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학자들의 지석자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만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의 실제 작가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그 구절을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의 스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또는 이렇게 말하였다 라고 문단을 시작하시며 성경을 인용하였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마치 주님께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성경을 인용한 뒤에 자신의 가르침을 덧붙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켄트 유스의 말씀을 인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예언서들도 역시 가르치셨는데 모든 진정한 설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권위와 권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완벽하고 분명하며 그리고 양심을 파고들지만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님은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였더니 두 번째로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세 번째로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은 주님의 설교의 영향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놀랍고 감동을 받았고 숭고한 그분의 숭고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가책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권위와 권능과 명령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인도 어린이 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 에이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미 가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 번도 마음이 상하고 가책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가책을 느끼고 또 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실망을 줬다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교리를 갖고 있고 또 틀리지 않았다면 그 설교자에 가서 따지고 비판하고 그를 위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능에 의존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 권위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에 따라 가르쳐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여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역시 바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가르치라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사적 경험이 교회를 장악하게 하고 그래서 교리를 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를 누르시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는 악한 영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 안의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 있고 권능 있는 가르침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을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과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말하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중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회중의 가운데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끼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영 또는 마귀의 영은 분명 그 귀신 들린 자의 마음과 몸 모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회당 안에 들어갈 때 그는 아마 미친 사람의 제정신이 든 기간에 말하는 루시드 인터벌, 의식 청명기 기간 때 회당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재당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더럽고 악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큰 소리를 일러 회당 안의 침묵을 깼습니다. 이르되 34절을 흠정역, KJV 흠정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하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를 홀로 두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탈리처로 쓰여졌는데 그 의미는 이 단어가 번역가가 성경을 번역할 때 부드럽게 문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덧붙인 말이라는 뜻인 붙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진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의 우리는 이탈리처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우리 영인 복수영인 우리가 사용되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된 것은 말하고 있는 영이 다른 악령들을 대표하여 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9세 장로교 목사인 알버트 반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악령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연합을 이루었고 그 악한 영은 자신이 벌을 받으면 그가 대표하고 있던 그 연합의 다른 악령들 역시 같은 운명일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더러운 영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소리치면 이 악한 영이 주님을 몹시 불편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더러운 영은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겠나이까? 또는 당신과 우리가 무슨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의문형으로 쓰인 이 물음은 사실 강한 반어적 표현으로 우리를 간섭하지 마라 또는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뜻의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정말 거만했습니다. 이 악령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악령은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경각심과 공포로 인한 본능적이고 반항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주 예수님께서 장차 언젠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정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악한 영들이 주님께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십사 하고 굽신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은 주님께 부탁하기 위해 자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심을 자신 힘 안에 두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은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다 라고 말하며 주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하고 이런 시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악한 영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시이다 라고 부르시며 회중 안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왜 그 영이 그런 말을 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영은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왜 이 더러운 영은 그 진실을 밝혔을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지극히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며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에서 그 권위가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에서 드러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의 영을 소유하고 그들의 삶을 황폐하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극심한 반대가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을 때 이러한 격렬한 반대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음란 연산문, 동성 결혼, 낙태, 매춘 등 이런 부덕적이고 가정스러운 악한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사악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을 하거나 또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면 차별과 박해를 직면하게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숙기, 악령을 쫓아내다.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행위는 회전 안의 사람들에게 큰 불평과 혼란 그리고 분란을 야기시켰을 것입니다. 동양에서 미신적 행사와 장례 예식을 지켜본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종류의 동일한 종류의 불편함과 악의 인류를 보았다는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는 침묵이 흘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회당 안은 갈릴리 해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 회당 사람들은 아마도 해변에 물결치는 소리마저도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악한 영의 도전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응대하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인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예의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분께서는 권위와 권능과 확신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잡한 의식을 하고 주문을 외우고 다양한 촛불, 향, 성수, 성유 등을 사용했던 당시의 퇴마사들과 달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주문이나 마법적 주문도 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그 악령 들린 사람을 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으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악령이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단호하게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고 그에게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꾸짖었던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꾸짖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분께는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실 때 그것을 사전적 의미는 입에 재갈을 물리다 또는 자신을 억제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하셨을 때 악령들은 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며 악령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꾸짖으시고 악령으로 하여금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알버트 반스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그 악한 영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을 멈추고 거기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4장 35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약한 영은 예수님 말씀을 붙잡아야 그 사람은 낫지만 그 사람은 전혀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온전했고 부상의 흔적이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악령을 사로잡던 사람은 이제 그 악령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목격한 회동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6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더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영함에 나가는도다 하였더라. 그자에게서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그자가 온전히 살아가 있는 걸 보고 그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마귀와 악령을 영하에 나가게 하는 권능은 이전에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권위와 권능이 함께한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권위와 권능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선언됐고 고백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와 권능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셨고 또 이것에도 같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탄을 패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권위와 권능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처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물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적들을 무장을 해장하셨습니다. 대적들의 체온은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그분의 말씀과 권능에 의해 확인되고 또 확립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권능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 주님께서 가르치신 권위와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9절. 주님께서는 또 마귀를 쫓아내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35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으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또 주님께서는 병고침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사함의 권위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심판하실 권위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영성을 줄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바로 능력을 주시는 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보셨듯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위와 권능은 주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으로 가르치시고 사탄의 악한 영을 물리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교훈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버나움 회중 사람들은 주님의 교리에 크게 놀라니 이는 주님의 말씀이 권위와 권능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마가복음 1장 22절 중반부에 그의 말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랍비들은 이스라엘 메시아가 왔을 때 그가 유대인 역사의 어느 누구와도 다른 말을 하고 가르칠 것이라 라고 공포하였다고, 이미 공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이 가버나움 회당과 나사렛에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설교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였으라면 오직 그분만이 어떤 것이 쓰였고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을 분명하고 설명을 전달할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자신보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라면 그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예수님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BBK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원어 성경의 신성하고 축자 매 단어 단어 하나가 완전 성경 전체의 영감으로 쓰여졌음을 믿어야 하고, 그 결과로 실수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최고이자 최종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권위와 권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악한 영들을 가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들은 그 경계를 변할 수 없습니다. 죽음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시 라일리의 말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사탄이 인류에게 초래한 모든 영혼 파괴의 해로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었고 치료제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탄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괴롭히거나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서 9절을 보시면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놈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논쟁할 때 감히 그를 욕설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사탄과 그의 악령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본문 34절에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역시 마귀들도 믿고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이자 그들의 천국에서 쫓아내는 분을 알았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 대한 악령들의 지식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믿음, 소망, 사랑 등을 동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기독교 교리와 사실을 믿는다는 것으로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한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고 그들 모두 예수님께서 언젠가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을 끝없는 고통 속으로 던져버리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제시 와이스의 말에 또 인용하면 또 어떤 이들은 지옥과 영원한 형벌의 실제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의심은 제멋대로인 고집이 센 사람들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 라일리는 얘기하였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진리임에 의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 기억 저장 장치에 새겨놓고는 이성적으로 교리에 대해 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가르친다나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양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지시는 그룹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행동, 처신, 그리고 삶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말씀을 해야 하는 자가 되고 그저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첫 번째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악마보다 못하며 머리로만 믿으면 마귀와 동등하며 삶이 바뀌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귀와 달라진다 라고 나는 J.C. 라일리의 말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나쁜 사람도 희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가장 강퇴해진 사람이랄지라도 또는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악의 굴레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 개개인이 자신의 죄악의 본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그들 마음속에 초청하고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그 사람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 주와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향에서 거부를 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매 안식일에 들어가셨듯이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 예배에 참석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르침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 안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 회당 가운데는 더러운 악에 쓰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그러하여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악한 영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악한 영을 이기시는 권위와 권능을 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와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물리칠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권위와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설교자들보다 더 잘 가르치시고 설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 자신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의 저자이시기에 그분만이 그 말씀을 분명하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믿음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며 믿음과 소망, 사랑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야한다는 것 또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결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났을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신자로서 삶 속에서 그 선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